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쿠바가 지난 1982년에 테러 지원국이 됐으니까 33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쿠바 두 나라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이 빨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57개 회원국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활주로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 각각 군사위원회를 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 첫 순서로 주한 미군 사령관의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프로티 사령관이 밝힌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김씨 3대 세습 정권의 생존 전략으로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전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비대칭 도발이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지난 여름 기간 훈련 동안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와 서해 도서지역에서의 군사활동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군과 한국군의 대응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이 이 같은 북한 동향에 대응해 억제와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더욱 개선시켰고 이와 관련한 작전계획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또 미 육군과 공군의 순환 병력 배치와 다양한 연합훈련으로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올해 미한합동 독수리 훈련에 최신의 연안 전투함과 구축함들을 투입해 북한의 비대칭 공격을 조기에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부터 그럼 살펴볼까요?
네, 세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이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스케퍼로티 사령관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이냐는 뎁 피셔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자국 방위를 위해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자신은 사령관으로서 미군의 방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셔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단순히 미사일 방어에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의 국방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사드 체계는 한반도 방어에만 특화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영향은 없다고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견해를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행사가 끝난 뒤 VOA 기자를 만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이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네.
맥케인 의원은 특히 사드가 방어 무기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완치안 중국 국방부 장과 유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상원 군사위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용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네, 스케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시간과 능력이 있었다고 믿는다는 그런 증언인데요.
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과시했다면서 자신은 일선 사령관으로서 북한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클리어 사령관도 스케퍼로티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이 유효하게 관련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조짐을 고려할 때 미국 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용화 능력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가 어떤 분석과 근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먼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의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도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코튼이 사령관의 북핵 소형화 발언이 다소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브 연구원은 미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관측이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들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8의 역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네 가지 작전 개념을 구체화해서 작전 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작전 개념은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감시와 정찰 전력을 운용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포함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특정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개념적으로만 논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위한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념 계획에 머물렀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통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 개념과 군사적 대응 능력 그리고 행동 방안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 또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의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밝힌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실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15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프리덤하우스의 이번 보고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뭐 점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프리덤하우스는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는 40점, 시민적 자유는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북한의 점수는 단 3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복수 정당제, 주민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프리덤하우스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평가를 한 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프리덤하우스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네.
북한이 김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이며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평가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 단체가 개인의 자치권 부문에서는 북한의 상황에 점수를 조금 줬습니다. 뭐 많진 않지만 네. 3점인가요? 뭐 이게 무슨 네. 의미입니까?
네, 프리덤하우스는 개인의 자치권 부분에서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주었습니다. 북한의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자치권 분야에서 16점 만점에 3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아치 푸팅턴 조사담당 부회장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장마당 활용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습니다. 결국 장마당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 인권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 내렸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로버츠 판사는 지난 9일 북한 정부가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김 목사를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목사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의 민간단체인 슈랏 하디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납치를 저지른 외국 정부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 목사의 유족들이 현재 미국과 해외에 북한 측 은행 계좌와 부동산, 외국 회사 보유주식 등을 압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식 목사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된 분인가요?
네, 김동식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중국 옌덴에서 장애인들과 탈북자들을 도우며 탈북 고아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한편 북한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1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피납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그 뒤 김 목사는 고문 후유증과 폐쇄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지난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0일 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 의원 시절인 지난 2005년 동료 의원 20여 명과 함께 박기련 당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서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또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는 지난달의 임금을 다음 달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급 기한이 며칠 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한국통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임금 지급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따른 후유증 때문입니다. 북측은 지난 2월 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5.18% 올리겠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현재 70달러 35센트인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74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한국 측은 북측의 항의의 뜻과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고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었습니다.
인상폭이나 액수로 보면 기존 임금과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북한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북측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라며 발표를 했었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남북한이 협의를 거쳐 연 5% 정도로 인상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북측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제한폭을 아예 없애고 앞으로는 인상폭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도 임금에다가 야근수당 등 가급금을 더한 지급총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의 협의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폭이 적다고 해서 한번 들어주었다가는 앞으로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들을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측은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당면한 임금 인상 문제는 개성공단의 남북한 관리 주체, 그러니까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의 협의로 타결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네,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만은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이 개성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첫 접촉에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북측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 0.5%씩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임금 인상에 관해 남북한 관리기구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입주 기업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네, 입주 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입주 기업들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이 한 달 전인 2월보다 22% 늘었습니다.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생산품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같은 통계는 현재 공단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이 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를 우려해서 평소보다 미리 재고 물량을 한국으로 옮겨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의 발주처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발주량을 무리하게 주지 않고 있으며 또 일부 발주처는 대체 생산지를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입주기업이나 남북한 당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며칠이 개성공단의 장래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백악관의 안주인에서 연방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쳐 이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947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힐러리 다이앤 로뎀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공화당에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 여대인 웨슬리대 입학 후에는 정치학도로서 공화당 청년단체에 가입하고 공화당 의원실에서 인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권운동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견해 차이는 공화당에서 돌아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대학 졸업 뒤 명문 예일대 법학대학원에 입학했고 여기서 같은 대학원 학생이던 미래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4년 만인 1975년 결혼에 성공했고 아칸소주에 자리를 잡습니다. 빌 클린턴은 민주당 소속으로 32살에 아칸소 주지사에 46살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영부인이 된 뒤 적극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의 의료 지원을 벌인 법안 추진에 앞장섰고 여권 신장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 여성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의 추문이 불거지면서 의회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사태로 번진 겁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의연한 태도로 남편에 대한 믿음을 밝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호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후 뉴욕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2008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 경선에서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밀리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국무장관을 수락했는데 이는 클린턴 전 장관이 다시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끈 선택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제 8년 만에 출마를 선언하며 평범한 미국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유세도 과거에 비해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클린턴 전 장관이 8년 전에 실패를 딛고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화제 인물,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공식 발표했죠?
네, 쿠바가 33년 만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이번 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4일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 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 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가 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미 이제 대통령의 승인으로 결정은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미국 의회는 앞으로 45일 동안 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을 검토한 뒤에 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힐 수는 있는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5일 동안 이제 의회에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이 대쿠바 정책에 반대해온 여러 의원들이 이제 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는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은 이제 예정대로 해제가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쿠바가 33년 만에 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는데 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건가요?
이제 1982년의 일인데요.
네.
쿠바가 콜롬비아의 좌파 게릴라 단체인 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또 스페인 바스크 지역 분리 독립운동 무장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소속 테러범들에게 이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 당시의 이유였습니다.
네.
쿠바는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에 국제 금융 체제를 이용할 수 없고 또 국제 기구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등 이 제재에 영향을 받았죠.
네. 쿠바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연히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네네.
또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또 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입니다.
네.
쿠바는 호세피나 비달 외교부 미국 담당 국장이 바로 당일에 이제 성명을 냈는데
네.
쿠바 정부는 쿠바를 명단에서 삭제한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성명에서 애초에 이제 쿠바는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쿠바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효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이제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쿠바에 대한 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는 이 국교 정상화 협상의 이제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쿠바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들,
네.
뭐 대사관 개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게 이제 제재 해제의 실질적인 효과인데
네.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쿠바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다른 제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공화당의 반대도 있고요. 따라서
네.
앞으로 이 제재 해제의 효과, 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사실 이 북한의 경우에 이제 미국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지난 부시 정부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제재가 또 남아 있고 이후에 나온 이 대통령 행정 명령 등으로 인해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효과는 거의 없었죠.
네, 요즘엔 또 다시 재지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소니 영화사가 해킹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을 그 배후로 지목했고 관련 행정 명령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네.
의회 내에서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고 또 관련 발의도 있었죠.
네, 다시 쿠바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미국과 쿠바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지난해 말부터였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쿠바에서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 이 두 사람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이 국무부에 지시한 것도 바로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한 이 검토였는데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검토 후에 이제 지정 해제를 건의를 했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양측이 이제 세 차례 걸쳐서 미국과 이제 쿠바 수도 아바나를 오가면서 실무 협상도 가졌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뭐 실무 협상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사관 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이제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쿠바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테러 지원국 지정이 이제 해제됐게 됐고요.
네.
따라서 앞으로 이 실무적인 협상에서도 여러 가지 빠른 진전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주말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이 두 나라 정상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예, 뭐 전환점이라기보단 그동안 이제 국교 정상화 선언을 했고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또 역사적인 자리였죠. 왜냐하면 두 정상이 이렇게 만난 것이
네.
이 50여 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카스트로 의장이 여기서도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청을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사흘 만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창립을 추진 중인데 이 창립 회원국이 다 확정이 됐다고요?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영어로는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제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립을 주도하는 신흥 국제 금융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이름 그대로 이제 아시아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죠. 이 기반 시설
네.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를 다른 국제 금융 기구들, 기존의 기구들은 이제 지원에 좀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설립이 이 아시아 성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투자를 이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창립 회원국이 총 이제 57개국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 57개국 중에는 이제 주요 20개국, 이 G20 중에도 이제 13나라, 그리고 주요 7개국 G7이라고 하죠. 뭐
네.
G7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포함됐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고요.
네.
북한은 가입을 신청했지만 이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두 나라 정부가 확인한 보도는 아니었죠.
네. 미국과 일본은 끝내 AIIB에 참가를 하지 않았군요.
네. 사실 두 나라는요. 이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인 이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는 이제 동참하진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이제 뭐 이 공식적으로 이 중국이 주도하는 새 금융기관의 설립에 반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불투명해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유들을 이제 계속 밝혀왔죠.
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창립 회원국이 되면 어떤 자격을 갖게 됩니까?
사실 창립 회원국은요. 일단 이제 창립 회원국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실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운영 규정이랄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초기에 중요한 결정들에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입장을 낼 수가 있죠. 목소리를 내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일본 회원국 가입을 받아들일 때도 창립 회원국으로서의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타이완의 경우에
네.
이 창립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지만 중국이 거부했고 이제 일본 회원국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앞으로는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중국 관영 매체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수석 협상 대표인 시아오빈 재정부 부부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오는 6월 말까지 운영 규정을 이제 마련하게 되고 출범 일정을 확정하게 되는데 출범 일정이 뭐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안에 출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 부부장은 앞으로 이제 4월이나 5월 말에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앞으로 이제 3차 앞서서 회의가 있었는데
네.
4차, 5차 회의를 계속 열어서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운영규정 초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통과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창립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나중에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 회원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초기의 발언권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57개 회원국으로 출발하게 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섬들이 군사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뭐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된 게 하루 뭐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지난해부터 관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국 정부에서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고 또 뭐 그동안에 계속 관련 발언이 있었지만 유독 이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이런 우려의 발언이 나왔고 그것은 또 중국이 이런 인공섬 건설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라클리어 사령관은 중국이 인공섬을 통해서 분쟁 지역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강제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장거리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 초기함 이런 이 군사 설비를 이곳에 배치할 것이다. 아울러 또 라클리어 사령관은 인공섬은 중국이 방공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전초기지도 될 수 있다. 중국이 이 일대를 비행금지구로 설정할 것으로 그런 우려도 이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이 뭔지 또 얼마나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공섬을 사실 몇 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네. 계속 뭐 준설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네. 섬에서는 지금 뭐 모래만 쌓는 단계, 어떤 섬에서는 이미 뭐 활주로나 항만이 서 건설된 단계, 또 아마 이렇게 포착되지 않은 곳도 사실 있을 네. 수도 있겠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중국의 인공섬은 이제 남중국해 이제 영유권 분쟁 해역에 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뭐 섬이라고 말하기에도 뭐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암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산호초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래를 더 갖다 부어서 이제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항만 같은 거를 만드는 건데요.
네.
지금 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는 200여 개의 섬, 또 산에 산호초가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이렇게 인공 시설을 만들면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을 낳고 있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에 뭐 주변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뭐 필리핀 정부나 베트남 정부 이런 정부들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이 배에 네. 많은 양의 물을 싣고 와서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활주로, 항만, 또 유류 공급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해 놓은 것들이 이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났고요.
네.
또 최근에 파라셀 군도 부근에 다시 이제 인공섬 확장 작업을 벌이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질 텐데요. 여기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 몇 년간에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중국은 이제 1940년대 자국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경계선을 가지고 이 남중국해가 거의 대부분 자국의 바다다,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나머지 국가들은 또 자기 나라 주변의 바다를 당연히 자기 영해로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인공섬을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활주로나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더욱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언급하신 이 주변국들, 일본, 베트남, 필리핀들 우려가 상당히 클 텐데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기존의 주변국들이 계속 우려를 밝혀왔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베니그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아퀴노 대통령은 중국의 움직임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갖게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다른 주변국 선박의 항해나 어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긴 했지만은 각 나라에서 어뢰 활동도 했고 어선끼리 아니면 어선과 감시선 간의 충돌이나 대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선박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인 입장에 나온 것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위협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언급이 됐겠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급을 했죠.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퀴노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하지 않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퀴노 대통령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라는 곳에 제가 활주로나 항만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 필리핀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군도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 활주로들을 가동하고
네.
여기에 전투기를 배치한다면 중국군의 작전 반경에 필리핀 전역이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막대한 지하전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중국이 이 베트남이 또 영해를 주장하는 곳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두 나라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었죠. 이 베트남에서 반중국 시민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시위에 의해서 사망자까지 나왔었는데 이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매년 5조 달러 규모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제 1940년대부터 자국에 표시된 경계선을 근거로 대부분 자국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이 남중국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래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 중국의 주변국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의 외교부 하춘잉 대변인이 최근에 정례 브리핑에서 답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인공섬 건설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남중국해가 다 자국 영해라는 그런 바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불법이죠.
네.
또 이제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화 대변인은 인공시설물의 목적에 대해서도 국방과 민간용 목적이 모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용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민간용으로는 중국 본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업 중인 선박들이 태풍이나 이런 비상사태에서 이제 대피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밝혔는데 뭐 중국 정부가 인공섬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떤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이제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당연히 우려를 느끼는 것이 뭐 당연하겠죠.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자메이카를 방문했을 때 파나마도 방문했었죠.
네.
강연에서 이제 관련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모와 힘만으로 남중국해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몰아넣는데 우려한다 이렇게 이제 우려의 입장을 밝혔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 등에서도 이 남중국해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캐리 국무장관이 아세안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회의 참석 전부터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중국이 선을 걷었죠.
네.
사실 아세안 회원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가들 여러 나라가 뭐 남중국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 문제에 직접 연관이 된 나라들인데요.
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를 다자틀에서 논의를 하고 또 관련 국가의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갈등을 줄이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충돌을 막자. 이런데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일치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도 지지를 했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 중국은 거부를 했는데 영유권 문제는 관련 국가의 양자 현안이지 다자의 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활주로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